제189편 부활. 금요일 오후 예수를 장사 지낸 이후 바로 그때 유란시아에 있었던 네바돈의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잠자는 의지 창조체의 부활에 대하여 그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위한 가능한 기법의 숙고에 들어갔다. 미가엘의 창조체들인 수집된 지역 우주의 아들들은 그들 자신들의 책임 아래 이 일을 하였다. 가브리엘이 그들을 수집한 것이 아니었다. 자정 무렵에 그들이 창조체는 창조자의 부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가엘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취할 힘도 가졌다. 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가브리엘의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천사장들, 생명 운반자들, 그리고 창조체의 갱생과 모론시아 창조의 일에 협동하는 그들의 다양한 연관, 동료들의 이 회의가 산회된 조금 후에 그 당시 유란시아에 집합된 하늘의 무리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던 예수의 개인성구 현된 조절자는 애타게 기다리는 감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창조자, 아버지가 생명으로 돌아오심에 너희는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의 필사자로서 그는 필사자 죽음을 체험하였다. 우주의 주권자로서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다. 너희가 보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육신의 일생으로부터 모론시아의 일생으로 옮겨가는 필사자 전환이다. 이 예수의 영적 전환은 내가 그의 개인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너희의 일시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미 완료되었다. 너희의 창조자, 아버지는 그의 필사 창조체들의 전체 체험, 물질 세계의 탄생으로부터 자연적인 죽음과 모론시아의 부활을 통하여 잠든 영적 실존의 지위에 이르기로 선택하였다. 이 체험의 어떤 위상은 너희가 보게 되겠지만 너희가 그것에 관여하지는 못한다. 너희가 일상적으로 창조체를 위하여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는 창조자를 위하여 할 수가 없다. 창조자 아들은 그가 창조한 아들들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입고도 자신을 증여할 수 있는 힘을 자신 속에 갖고 계신다. 그는 자신을 유지하는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을 그 자신 속에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직접 지도에 의해서 이러한 힘을 가졌다.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들은 개인성구 현된 조절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가브리엘로부터 아래로는 가장 신분이 낮은 게루빔 천사들에 이르기까지 간절하게 기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의 필사 육신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권자의 우주 활동에 대한 증거들을 인지하였으나 그러한 현상을 납득하지 못한 채 일어날 일들을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1. 모론시아 전환. 일요일 아침 2시 45분에 파라다이스의 미 정체성 확인된 일곱 개인성들로 구성된 파라다이스 육신화 위원회가 그 현장에 도착하였고 즉시 무덤 주위에 배치되었다. 3시 10분 전 물질적인 것과 모론시아에 복합된 활동들의 심한 진동이 요셉의 새 무덤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서기 30년 4월 9일인 이 일요일 아침 3시 2분에 나사렛 예수의 부활된 모론시아 형체와 개인성이 그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 매장된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가 나오신 후에도 그가 이 땅에서 약 36년 동안 그 속에서 사시고 지상에서 활동하였던 육신은 금요일 오후에 요셉과 그의 연관, 동료들에 의해 영면하도록 눕혀졌을 때와 똑같이 훼손됨이 없이 세마포에 쌓여 묘실에 아직 누워 있었다. 또한 무덤 입구를 막은 바위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빌라도의 봉인도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군인들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성전 경비병들은 계속 임무 수행을 하고 있었다. 로마 경비병은 자정 무렵에 교체되었다. 이들 감시자들의 누구도 그들의 감시 대상이 새롭고 더 높은 실존의 형태로 소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몸체는 이제 해방되고 부활된 예수의 모론시아 개인성과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버려진 바깥 껍질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였다. 인류는 개인적인 것. 사물은 모든 것에서 모론시아의 뼈대이며, 그리고 그 둘은 영속하는 영실체에 반영된 그림자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시간을 영원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리고 공간을 파라다이스 실체의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림자로 간주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 우리가 판단하는 바로는 이 우주에 있는 어떤 창조체도, 그리고 다른 우주에 있는 어떤 개인성도 나사렛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에 연관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금요일에 그는 이 세상의 필사자로서의 생명을 버리셨다. 일요일 아침에 그는 놀라시아 대게 있는 사타니아 체계의 모론시아 존재로 그것을 다시 취하였다.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는 그 시간 무렵에 우리가 진술한 대로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또한 예수의 필사자 물질적 유해는 수위에 쌓인 채로 눕혀져 있는 요셉의 새로운 무덤 바로 그곳에서 발생한 이러한 필사자 전환이나 모론시아 부활과 연관되어 모두에게 알려진 현상을 우리는 역시 기록할 수 있다. 이 모론시아의 깨움에 지역 우주의 어떤 창조체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파라다이스의 일곱 개인성들이 무덤을 둘러싼 것을 알지만 주의 깨움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무덤 바로 위로 예수가 가브리엘 옆에 나타나자마자 파라다이스로부터 온 일곱 개인성들은 즉시 유버사로 떠나겠다는 그들의 의사를 신호했다.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언제까지나 정립해 두기로 하자. 1. 그의 물질적인 혹은 육체적인 몸은 부활된 개인성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예수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육체는 묘실 안에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빌라도의 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매장된 무덤에서 나왔다. 2. 그는 영 이나 네바돈의 미가엘로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었다. 유란시아의 필사 육신과 같이 육신화하기 전에 그분이었던 창조자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 3. 그는 부활된 모론시아 상승 존재들로서 사타니아의 지역 체계의 첫 번째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서 나오는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거의 똑같이 요셉의 무덤에서 나왔다. 그리고 한번 맨션계 부활실들의 넓은 뜰 가운데에 있는 미가엘 기념관의 현존이 우리들에게 유란시아에서의 주의 부활이 맨션 세계들 체제의 첫 번째인 이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촉진되었다는 것을 유추하도록 이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의 첫 번째 활동은 가브리엘을 맞이하고는 그에게 임마누엘의 지도에 따라 우주의 관련사들을 집행하는 임무를 계속하도록 지도한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임마누엘에게 형제로서의 인사를 전하라고 멜기세덱들의 우두머리에게 지도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필사자 전환에 대하여 옛적으로 늘 계신 이의 확인이 있었는지를 에덴시아의 지고자에게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들 계층의 창조체로서 그들의 창조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모인 일곱 맨션 세계들로부터 모여든 모론시아 무리들에게로 돌아서신 후 예수는 필사자 이후 생애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였다. 모론시아 예수가 말씀한 내용은 이렇다. 육신으로의 내 일생을 완결하였으므로 나는 상승하는 나의 창조체들의 일생을 좀 더 자세히 알고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계시할 수 있도록 과도기 형태를 가지고 이곳에 잠시 동안 머물고자 한다. 예수는 말씀을 마친 후에 개인 성구 현된 조절자에게 신호를 보내셨으며 부활을 지켜보기 위하여 유란시아에 모였던 모든 우주의 지능 존재들은 그들 각자의 우주 임지로 즉시 떠났다. 예수는 이제 그가 유란시아에 잠시 동안 살려고 선택했었던 일생에서의 요청들에 대하여 창조체로서 내보여지게 될 모론시아 차원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모론시아 세계로 들어가는 이 처음 의뢰는 지구 시간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는 그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 여길 만한 것을 발견하려고 빈 무덤 안을 기이하게 여기며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예전 연관, 동료들과 교통하려는 그의 욕망 때문에 두 번 중단되었다. 이윽고 예수의 필사자 전환 사람의 아들의 모론시아 부활이 완료되었다. 물질과 영 사이의 중간 개인성으로서 조의 잠시 동안의 체험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조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였다. 어떤 개인성도 그를 돕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론시아의 예수로서 사시게 되었고 이러한 모론시아 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물질적 유체는 훼손됨이 없이 무덤 안에 눕혀져 있었다. 군인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바위에 붙어 있는 총독의 봉인은 아직 파괴되지 않았다. 2. 예수의 물질적인 몸. 3시 10분, 부활한 예수가 사타니아의 일곱 맨션 세계들로부터 모여든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형제 우애를 가지는 동안에 천사장들 부활에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에게 다가가서 예수의 육체에 관해서 질문하였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주권자 미가엘의 증여 체험에서의 모론시아 부활에는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의 유체를 즉시 분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물질화의 기법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가속시키는 과정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권자께서 유란시아에 사시는 것과 돌아가시는 것을 본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늘의 무리들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신 그의 인간 형태가 서서히 부식되어 가는 장면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네바돈 전체의 하늘 지능 존재들의 이름으로 나는 저에게 나사렛 예수의 필사 몸체의 보호관리를 위임해 주시어 우리가 즉각적인 분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에덴시아의 지고자 선임자와 협의하였을 때 하늘 무리들의 천사장 대변자는 그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의 물리적 잔재에 대한 그런 처분을 행하도록 허락되었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는 이 요청이 허락된 후, 그는 모든 계층의 하늘 개인성들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무리와 함께 많은 그의 동료들을 그의 보조로 소집하였고, 그러고 나서 유란시아 중도자들의 도움으로 예수 육체적 몸체를 점유하러 나섰다. 이 육체는 순수하게 물질적 창조였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며 말 그대로였다. 그것은 부활의 모론시아 형태가 봉인된 묘실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서 옮겨질 수는 없었다. 어떤 모론시아 보조 개인성들의 도움에 의하여 모론시아 형태는 한때 마치 영과 같이 그렇게 통상의 물질과는 무관하게 될수 있고, 한편 또 다른 때에는 이 세상의 필사자들과 같이 물질적인 존재들에게 식별될 수 있고 또 접촉될 수 있다. 그들이 거의 순간적인 유체의 분해로 존경을 담아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의 유체를 무덤에서 옮길 준비가 되었을 때, 무덤 입구에서 돌들을 굴려내는 일이 유란시아의 2차 중도자들에게 할당되었다. 두 돌들 중에서 보다 큰 것은 맷돌 모양의 거대한 원형 바위였으며, 그것을 앞뒤로 움직여 무덤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바위 위를 끌로 파낸 홈을 따라서 움직였다. 무덤을 지키던 유대인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은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이 거대한 돌이 겉으로 보기에 저절로 그러한 움직임을 일으킬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무덤 입구로부터 굴러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으며, 그 현장으로부터 급히 도망쳐 버렸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가 성전에 있는 지휘관에게 이 일들을 보고하였다. 로마인들은 안토니아의 요새로 도망갔고 백부장이 출근하자마자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그에게 보고하였다. 유대인 영도자들은 반역자 유다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야비한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기 위치를 이탈한 그 경비병들에게 벌을 주려는 생각 대신에 그들은 이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였다. 그들은 20명의 사람들 각자에게 일정한 양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우리들을 갑자기 습격하고 그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유대인 영도자들은 그들이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혹시 빌라도가 알게 되는 경우에 그 총독 앞에서 군인들을 변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인의 믿음은 빈 무덤의 사실에 기초를 두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의 사실이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부활에 대한 진리는 아니다. 처음 신자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무덤은 정말로 비어 있었고, 이 사실은 주의 확실한 부활에 대한 사실과 관계적 연합되어 진실이 아닌 믿음, 곧 예수의 물질적이고 필사 육신이 무덤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가르침의 형성으로 이끌었다. 영적 실체들과 영원한 가치들과 관계가 있는 진리는 항상 분명한 사실들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각각의 사실들이 물질적으로 오를지라도 여러 사실들이 합쳐진 것이 반드시 참된 영적 결론들로 인도하는 결과가 아니다. 요셉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시신이 회복되거나 부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적 지연에 간섭 없이 그리고 필사자 분해와 물질적으로 부패되는 평범하고 눈에 보이는 과정들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먼지가 먼지로 돌아가는 특별하고 독특한 분해를 잘 제공하자는 하늘 무리들의 요청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필사 유체는 시간의 관점에서 자연적 분해 방식이 크게 가속화되어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촉진되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몸체들의 특징에서처럼 원소가 집대성, 해체되는 똑같은 자연적인 과정을 겪은 것이었다. 비록 부활한 모론시아주를 만나고 알아보고 또한 같이 교제한 많은 사람들의 증거에 의해서 이 가르침이 확증되기는 하지만 미가엘 부활에 참된 증거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들이다. 그가 유란시아를 최종적으로 떠나시기까지 그는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인간 존재들의 개인적 체험의 일부가 되었다. 3. 섭리시대적 부활. 그 일요일 아침 4시 30분이 조금 지났을 때 가브리엘은 전사장들을 그의 옆으로 모이게 하였으며 유란시아에서의 아담의 섭리시대의 종결에서의 일반 부활을 시작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엄청난 사건에 관계된 세라핌 전사들과 게루빔 전사들의 커다란 무리가 알맞은 형태로 정렬되었을 때 모론시아 미가엘이 가브리엘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듯이 아들도 그 자신 속에 생명을 가지도록 생명을 주셨다. 비록 내가 아직 우주 지배권 행사를 충분하게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나 자신이 자아, 부관 이재환이 잠을 자고 있는 내 아들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제한하지 못한다. 행성 부활의 호출을 시작하라. 그때 천사장들의 순환회로가 유란시아로부터 처음으로 작동되었다. 가브리엘과 천사장 무리들이 행성의 영적 흑점의 위치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신호를 보내자 맨션 세계들 체계의 첫 번째 세계에 미가엘의 명령이니 유란시아 섭리시대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라는 가브리엘의 음성이 전해졌다. 그러자 아담 시대 이후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있던 유란시아의 인간 종족들의 모든 생존자들 그리고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자들이 모론시아 상태가 될 준비를 갖추고 맨션 세계의 부활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세라핌 전사들과 그들의 연관, 동료들이 맨션 세계들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생존하는 필사자들의 단체적인 관리에 한번 배정된 이 세라핌 천사 수호자들은 맨션 세계의 부활실들에서 그들이 깨어나는 순간에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의 모론시아 부활과 관련되어 이곳에 있는 가브리엘 현존의 필요에 의해서 바로 이 세계에 있었다. 개별적인 세라핌 천사 수호 천사를 가진 수 없이 많은 개별 존재들과 영적 개인성의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을 성취한 자들이 아담과 이브 시대 이후의 시대들 동안에도 맨션 세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란시아 아들들의 특별한 그리고 천년마다의 많은 부활들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세 번째의 행성 출석 점호 혹은 완벽한 섭리시대적 부활들이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행성의 영주가 도착하였을 때 있었고 두 번째는 아담 시대에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모론시아 부활 나사렛 예수의 필사자 전환을 신호로서 발생했다. 천사장들의 우두머리가 행성 부활의 신호를 받아들였었을 때 사람의 아들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는 지역구주의 모든 아들들을 그들 각자의 해당 지휘관들의 관할권 아래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의 권한을 유란시아에 모인 하늘 무리들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다 마쳤을 때 미가엘의 필사자 전환이 완료되었음을 임마누엘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구원자별로 떠났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근무하라고 요청받지 않은 모든 하늘 무리들은 즉시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모론시아 예수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인간 시야의 한계들에서 자유로운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것을 본 자들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부활 사건들의 설명이다. 4. 빈 무덤 발견. 일요일 새벽 예수가 부활한 시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10명의 사도들이 엘리야와 마리아 마가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은 그 다락방 안에 주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동안 기대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의자 위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 일요일 아침에 그들은 도마를 제외한 전원이 함께 모여 있었다. 도마는 그들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였던 토요일 밤늦은 시간에 잠시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심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을 둘러본 후에 즉시 그 방을 떠났으며 벳바게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불행을 혼자서 비통해 할 생각이었다. 사도들 모두가 겪은 고통은 의심과 절망에서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비탄 그리고 수치심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니고데모의 집에는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예루살렘 제자들 중에서 보다 두드러진 12명 내지 15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의 집에는 15명 내지 20명의 지도적인 여자 신도들이 있었다. 오직 이 여인들만이 요셉의 집에 머물면서 안식일 기간 동안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저녁 시간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비부대가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 번째 돌을 무덤 앞에 굴려놓았다는 사실과 이 두 돌들의 빌라도의 봉인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이 일요일 아침 3시 조금 전, 날이 밝아오는 첫 번째 징후가 동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에 다섯 명의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들은 이미 많은 양의 특별한 향료 기름을 준비하였으며 많은 세마포 헝겊을 가져갔다. 그것은 예수의 시신에 더욱 완벽하게 기름을 바르고 새로운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싸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예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길을 떠난 여인들은 다음과 같다. 막달라 마리아, 알페오 쌍둥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데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 추자의 아내와 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네즈라의 딸 수잔나. 기름을 소지하고 있는 다섯 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에 도착한 것은 3시 30분경이었다. 그들은 다마스커스 문을 지나올 때 여러 명의 군인들이 매우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도시로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잠시 동안 지체하였지만 무슨 일이 더 일어나지 않자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그들은 길을 가던 도중에 우리를 도와서 돌을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서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무덤 입구에서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매우 놀랐다. 그들은 짐을 내려놓고 크게 기이히 여기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다 보았다. 그들이 공포에 떨면서 그곳에 서 있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보다 작은 바위 돌을 옆으로 비키면서 열린 묘실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갔다. 이 요셉의 무덤은 길 동편 언덕 위에 있는 그의 공원 안에 있었고 동쪽 방향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때에는 새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진 후였으므로 마리아는 주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었으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눕혀놓았던 바위의 오목한 곳에서 마리아는 오직 그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접혀진 수건과 하늘 무리들이 그 시신을 치우기 전에 그들이 돌 위에 뉘어놓았던 대로 전에 쌓여 원래대로 눕혀져 있던 천들만 보았다. 덮어 씌웠던 천은 시신이 눕혀져 있던 발끝 쪽에 있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 잠시 동안 기다린 후에서야 무덤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확실하게 보지 못하였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 자리에 오직 수의들만 있음을 보았으며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여인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문에서 겁에 질린 군인들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몹시 초조하였으므로 마리아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재빨리 도망쳤다. 그들은 단숨에 다마스커스 문까지 달려갔다. 그때 요한나가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마리아를 그곳에 두고 자기들만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하고 동행자들을 불러 세운 후에 다시 무덤으로 향하였다.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자매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더욱 공포에 질려버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이 무덤 가까이로 돌아오자 그들에게 달려와서 흥분한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쳤다. 그가 거기에 없다. 저들이 그를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갔으며 모두 들어가서 그곳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다섯 명의 여인들이 모두 입구 근처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아직도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이 생각에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안식일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시신이 다른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숙고할 때 수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 시신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싼 그 헝겊들은 어떻게 하여 묘실 선반 위 똑같은 자리에 명백히 원래대로 남겨져 있었겠는가. 새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이 여인들이 그곳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한쪽 옆에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낯선 사람을 발견하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다시 놀랐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마치 그를 정원 관리인으로 생각한 것처럼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 주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들이 그를 어느 곳에 눕혀놓았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를 데려오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낯선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요셉의 무덤에 눕혀졌던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를 어디로 옮겼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 예수가 갈릴리에서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그 여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 하였지만 주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었으므로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빛을 등지고 계시는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귀에 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늘 듣던 동정심과 애정에 넘치는 인사의 말을 들은 그녀는 그것이 주 음성인 것을 알아보았으며 그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소리쳤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시여. 그제야 다른 여인들도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서 계신 그가 주이신 것을 알아보았으며 신속히 그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들의 눈이 모론시아 형태의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어떤 모론시아 개인성들과 공동으로 작용한 변환자들과 중도자들의 특별한 사명활동 때문이었다. 마리아가 그의 발을 껴안으려고 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마리아야, 내가 육신으로 나를 알았던 것과 같은 내가 아니므로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형태로 너희와 잠시 동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모두 가서 내 사도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되었다는 것과 너희가 나와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전해라. 이 여인들은 놀라서 어리벙벙하였던 충격에서 벗어나자 급히 도시로 돌아가서 엘리야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곳에 있는 10명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사도들은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여인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가 자기들에게 하였던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되풀이하여 말하였을 때 주가 자기 이름을 말씀하였다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급히 무덤에 가서 일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다락방을 뛰쳐나갔으며 요한이 바로 뒤쫓아 따라갔다. 여인들은 예수와 대화한 내용을 다른 사도들에게 반복하여 말했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직접 확인하러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5.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이 골고다에 있는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베드로의 생각들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자기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였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의 희망이 솟아났다. 그는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반쯤 믿게 되었다. 그는 세 번째 날에 일어나신다는 약속을 회상하였다.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만 십자가형이 있은 이후로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 북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이 순간까지 그 약속이 그에게 생각나지 않았었다. 요한은 성 밖으로 급히 나가면서 기쁨과 희망의 야릇한 환희가 그의 혼 속에 솟아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인들이 부활한 주를 정말 만났다는 것을 반쯤 납득하고 있었다.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린 요한은 그를 앞질러 뛰어갔으며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무덤을 보면서 요한은 문 앞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것은 마리아가 설명한 대로였다. 바로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달려왔고 들어가서 너무나 색다르게 놓여있는 수위들과 빈 무덤을 살펴보았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요한도 들어가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후에 그들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예수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처음에 무덤이 약탈당했다.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적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시신이 도둑을 맞았다고 하기에는 무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또한 어떻게 하여 헝겊들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명백히 원래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고 보다 자세하게 수위들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두 번째로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 무덤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는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믿으면서 사도들에게 갔었지만 그들이 모두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자 그녀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다. 그녀는 귀에 익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되는 무덤 근처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마리아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을 때 주는 다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리라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보다 먼저 내가 곧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가서 다시 전해라. 마리아는 급히 마가의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와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자 그들의 조롱하는 태도는 사라졌으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